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며 경건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위해 섬기고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생애와 목숨까지 요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타 종교인들이 열심에 있어서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온몸을 바쳐 봉양합니다. 온갖 수행과 순례를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곤 다 헛된 허상이고 거짓일 뿐이죠. 그들은 거짓된 것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헌신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또 뒤로 하고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왜 더 힘들고 예수인으로 살아내기가 사실 힘들죠.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삶을 살 땐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청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도이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며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갈릴리 전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소한의 여행 장비를 가지고 온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악한 영들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며 영육간의 죄로 병든 자들을 나음의 자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나가 구약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이 들었던 것처럼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죠. 헤롯과의 가계도를 잠시 설명을 하면 마치 침넝쿨처럼 꼬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표를 한 개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들으면 좀 작은데 좀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신약에만 적어도 4명이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이 4명의 헤롯 중 두 번째로 대중적으로는 왕의 칭호를 누렸지만 그의 공식적인 칭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이 네 지방을 다스리는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이제 한 나라를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안티파스는 네 번째 아내 말다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죠. 다시 말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이보 형제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헤롯 빌립은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 곧 아버지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 마리암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 보고 현재 남편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도록 달래고 부추기면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티파스의 아내, 자신의 아내, 즉 나바테의 왕 아레타스의 딸인 아내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요한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 표대로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의 아내였는데 자신이 뺏어온 것이죠. 이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하는 바람에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명성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이에 대한 헤롯 안티파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그는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온 능력도 세례요한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하는 그런 불안감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죽여놓고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의 충격을 받은 것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최고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서 시작해서 널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바알을 섬기듯 그 암울한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에 전할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장차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올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종말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 일반화된 견해였습니다. 아무튼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런 일들에서 사람의 차원을 초월하는 권능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이 목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를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대로 헤롯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두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일로 세례 요한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애고자 하였으나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기고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와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 사이에서 영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들었다고 20절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책망을 달게 받을 만큼 일반 세속 왕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경솔한 약속으로 빚어진 공경에 처하게 되자 결국 냉혹하고 무자비한 정치가의 판단을 따름으로써 그가 지닌 그 남다른 종교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인물로 알고 그의 책망을 즐겨 들은 일조차도 세례 요한의 신분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지식에서 나은 곳이라 보기 어렵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의 생각과 느낌은 천박한 종교적 관심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방에 흩어보내어 온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복음을 더불어 귀신이 쫓아내며 병자가 나음을 얻는 등 많은 표적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반응과 결과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의 역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으킨 변화는 참으로 근본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렀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지만 보다 더 정확히 누구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지 선지자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단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 통치자 헤롯도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에게서 역사하였던 그런 권능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본래부터 거룩한 것에 대한 그의 관심과 두려움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얕은 종교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모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선지자 이상인 분이시고 비록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으나 세례 요한이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관심과 믿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믿음의 핵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종교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하고 경박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반 세속 통치자와는 달리 유대 강야에서 소리치고 다니는 한 선지자의 책망에 가책을 받아서 두려워 떨 만큼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리고 양심적인 인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즉 단순히 일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차원을 초월한 그 어떤 거룩함을 지닌 그런 의인으로 알아볼 만큼 종교적 감수성이 예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냉혹한 정치적 판단을 뒤로 미루고 감히 왕의 죄를 질책하는 한 야인의 쓴소리를 즐겨 들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헤롯의 윤리적 양심이나 종교적 감수성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저버릴 밖에 없는 신앙을 가진 거기까지 신앙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변화가 없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변화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심과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즐겨 들을 수 있겠죠. 그냥 학적으로 좋아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심을 뛰어넘는 신앙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나에게 감동이 왔으면 감동받은 대로 또는 행동을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종교심과 참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육체적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죠.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 그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듣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가진 자들도 합니다. 그 이후의 삶, 회개하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헤롯은 잔치의 춤으로 즐겁게 한 소녀에게 왕국의 반야로 줄이라는 무모하고 경솔한 약속을 할 만큼 충동적이고 경박한 그런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맹세와 신하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 귀 기울였던 종교적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냉혹한 정치가의 판단을 따르고 맙니다. 말하자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악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세상적인 판단을 따르는 그런 인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소유한 윤리와 종교적 양심은 결국 거칠에 불과하였고 허영에 불과했으며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탄의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티파스는 악한 사람이었죠. 그는 성질이 더럽고 무자비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안티파스를 저 여우라고 언급하신 것도 그의 교활함과 악의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음성을 즐겨 들었지만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년은, 그의 평가는 저 여우 악한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곳곳에서 전파된 복음과 당시 사람들의 보인 반응을 마가가 자세히 알리고 특히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하거나 헤롯이라는 통치자의 흥미롭고 별난 성품과 모습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 감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고 그저 경박한 종교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나 공경에 처하게 될 땐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알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세상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그동안의 교회를 잘 이끌어왔지만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단을 탈퇴하고 그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모습은 쉽게 물러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도 청년 때 그 당시에는 좀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면접을 보는데 그 당시에 또 회장과 면접을 봤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이라서 그 회장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회장이 제가 종교는 아닌 기독교 적은 거 보고 교회 안 다닐 수 있냐? 이 회사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닐 수 있냐?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예. 그 자리에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 그만큼 세상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 공부할 때도, 시험기간에 왜 예배에 빠져야 합니까? 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동전 양면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좋은 대학, 우리 신대원에도 제가 동기에도 서울대학 출신들도 있고 뭐 스카이대학 출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학 나오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영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그 말을 즐겨 들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 사람, 사탄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 때문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가는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회가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안티파스가 주최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고관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 기빈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한 손님들은 갈릴리 최고 고위층과 상류층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모든 충성을 바쳐야 하는 권력 연합이었습니다. 그런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은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헤롯 안티파스는 살롬의 그녀의 춤을 보고 매혹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춤을 췄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그 춤을 보고 매혹되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허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땅을 나누어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은 허풍이 지나지 않았죠. 이와 같은 이야기 전개 뒤에는 헤로디아의 악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는 헤롯의 요청에 소년으로 표현된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먼저 묻습니다. 참담하게도 헤로디아의 대답은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의 친딸 살로메는 아무 거리낌 없이 즉시 헤롯 앞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는 26절에 기록된 대로 살로메의 요청이 사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에 어안이 벙벙하고 괴롭게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자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27절에 그 요청을 수락하죠. 여기서 그는 확실히 세상 사람임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악한 폭군으로서 의로운 사람들을 용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쓰라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불의에 승복을 합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과 체면 그리고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베트남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과 많이 한국 회사와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소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오면은 그렇게 접대를 요구한답니다. 그 친구는 접대를 처음에는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수 있는가? 회개하면 나아갔습니다. 접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지만 그 친구는 다 가감이 이제 끊어버리고 더 이상 접대를 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많이를 손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사업이 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고백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베트남에서 치열하게 지금 세상과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헤로디아와 그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헤롯 안티파스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헤로디아의 영향력은 엘리야를 박해하고 나봇의 죽음을 계획하면서 왕에게 영향을 끼친 이세벨의 힘과 같은 것으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처형한 인물이자 아우 왕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이세벨과 헤로디아의 비교는 무리가 아닙니다. 아우왕의 비참한 최후처럼 헤롯 안티파스도 그의 말년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부당하게 취한 그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아내를 버렸죠. 이것을 알게 된 나바테의 왕 아레타스는 AD 37년경 안티파스에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안티파스는 패배하고 말죠. 그러자 헤로디아가 다시 악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제 물질을 빼앗기고 한 그 상태니까 그녀는 안티파스에게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오스 카리콜라에게 그녀의 오빠 아그리파 1세가 받은 재물에 맞먹는 재물을 받아오라고 들들 뽑았습니다. 안티파스는 아내의 요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효과를 낳고 맙니다. 오히려 아그리파 1세의 요공을 받은 가리쿨라는 안티파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갈리아에 있는 리옹으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결과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불법적으로 취한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심에 그쳤던 그 마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 그런 종교심 때문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죄는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가문의 생활 방식에 만연한 타락한 모습을 고려할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처구니 없게 죽고 맙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 참았으면 안 되었을까? 헤롯을 건드리지 말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예수님을 도와 다양한 사역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우레와 같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불의와 당당히 맞서서 타협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왔던 대담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포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당당하게 선포하며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말할 만큼 강한 선포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포자였죠. 요즘 드라마에 낭만 닥터 김사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2편인데 1편도 제가 즐겨 봤습니다. 의사의 이야기라서 뭐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고편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수 없다 라는 예고편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뭐 즐겨보진 않지만 또 신대원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현창학 교수님이라고 목회하면서 드라마도 보지 않는 자들아 목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 그런 감수성도 없이 뭘 목회한다고 말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엄포를 놓은 예, 그런 우리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요구하신 거겠죠. 그 드라마의 말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목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거나 안식년이 될 때는 그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교회 가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다고 교회 가지 않는 뭐 분도 제가 몇 번 보았죠. 오늘 저도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그 누구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인터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설교는 목숨 걸고 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설 들어보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또 아닌 것이죠.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기쁨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종교심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을 보여야 하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영광을 안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